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신약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철저한 탄압 아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로마 제국 안의 기독교는 씨가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사용하셔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공인하셨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은 로마 스스로 기독교를 공인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기독교의 이 선한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어서 로마가 기독교에게 항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무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영향을 주었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하모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 도시에 클라크족들이 들어와서 보니 야외 온천이 마치 목화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즐비하게 널려있다고 해서 목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하모카레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도시의 로마 시대의 원래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성경에도 한번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타나죠. 그 지역이 그겁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2세기 3세기 로마 사람들에게는 온천장으로 좀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휴양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로마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군인 황제가 등장하고 1년 만에 황제가 교체되기도 하는 난항시대의 로마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로마의 형편이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 집어삼켜질 것 같이 나약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그 병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의사의 손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병 말기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왕성해지고 심지어는 로마를 압도해서 정부로부터 국교로 공인까지 받아냈던 그 전환점이 된 장소가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의 귀족들과 상류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장소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면서 6절에 가서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띄우는 것이 낫다. 아주 과격한 용어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미크로스, 우리 영어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뭐 단순히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나약한 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낙오된 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의 초점은 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향한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소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제가 길기 때문에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알고 99마리는 둬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둬두었던 99마리의 양보다 그 찾은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병행 비유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가 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그 주변 정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옆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원망을 하면서까지 말한 것 보면 아주 큰 소리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왜 이런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십니까? 이 사람들 멀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성경에는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 정황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여기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버려진 자들, 미크로스,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이런 말까지 들은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버려진 소자로 취급되는 죄리와 죄인들을 나 예수는 우리 모두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또 이 비유의 제목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잃은 양 비유라고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잃은 양의 비유라고 지금까지 들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잃은 양의 비유라고 말씀한 것이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제목이 잃은 양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비유한 말씀이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도 여태까지 잃은 양 비유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잃은 양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무슨 비유요? 목자의 비유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얼핏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보다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틀리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 틀렸으면은 장을 지져야 되는데 손가락에 장 지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찼으면은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은 그 없인 여기면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내 손이 실족하게 했으면은 손을 잘라라. 발이 실족하게 했으면 발 잘라라. 눈을 빼버려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요 손발 자른 분 하나도 없고요 눈 뺀 분도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 곧이곧대로 듣는다면은 우리 박장님이 박장노님이 늘 그저 수고해서 만드시는 주거 광고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선교 어느 성도님이 팔 하나 잘라내셨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저 우리 여선교 어느 성도님은 이옷 실족하게 했다고 눈 하나 뽑았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고 강한 어쩌면은 그 구약시대의 율법보다도 겁나고 무거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그 마음, 소자를 향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소자를 왜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실까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자, 작은 자에 대한 요즘 뭐 좀 통하는 단어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하면서 찾아봤더니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잉여인간입니다. 여러분 잉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쓰고 남은 거, 쓸모없는 거, 가치 없는 거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난 우리 19세기 산업사회 속에 공산품이나 농산물이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잉여 농산물, 잉여 공산품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노동력이 남아돌 때에 잉여 노동력이란 말도 쓰기 시작했어요.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잉여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라고 인터넷 속에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보면은 AI, 여러분 인공지능, 이런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우리들이 도래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 SNS를 통해서 여러 소식을 들여다보는데 이젠 종이신문조차도 차차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빠른지 몰라요. 뉴스도 보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도 보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로봇이 요리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겁니다. 로봇이 아침마다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온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음식을 다 장만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청소도 다 하고 로봇.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돌아오면 아이 숙제까지 다 보아주고 이거 엄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로봇이 다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꾸중하는 엄마보다 로봇의 교육을 더 선호하게 돼. 그래서 엄마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엄마와 로봇이 그리고 가정부 로봇을 구매한 이 아버지가 아주 묘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가상 스토리를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은 목사 혹은 중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질 확률이 57%가 된다고 그래요. 기능공, 운전기사, 뭐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분들이 없어진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의사 그리고 변호사조차도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4차 산업 구조 속에서는 잉여인간이라고 말한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 4차 산업 혁명을 플랫폼 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버 시스템, 아마존 시스템, 애플의 아이폰 시스템 이런 안드로이드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낙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잉여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결국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잉여인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주 쓸모없는 상태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아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40대 초반의 남편은 지능이 선흥화가 돼서 9살짜리 지능, 30대 아내는 6살짜리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 저지능 부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시원찮은 이 연약한 부부를 세상에서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했는지 남편이 있는 이 30대 전능아 주부를 데리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삼고 9살짜리 지능밖에 안 된 이 남편을 데려다가 융자 보증인으로 세워서 정신병원에 나중에는 집어넣고 부부가 생이별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 장애인 두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이용하기에 딱 좋은 툴, 도구로 본 거지. 로마 시대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 정치가인 키케로,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게 되면은 말하는 도구인 노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복종치 아니하면은 그 즉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것들이라고 평가되는 이 노예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 이토록 아프게 하는 걸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택스 콜렉터, 세금 걷는다 그 말. 이들은 이 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주민들의 주머니를 반강제적으로 수탈하는 나쁜 부류의 사람들로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물로 드릴 양 한 마리 하다못해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속죄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죄가 점점 쌓여서 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은 왜 죄인일까요? 그 당시에는 무슨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은 그걸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던 사람도 그저 살다가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람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 식구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마을 어귀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 속에도 끼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정말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 많은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막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마치 찬물 뿌리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런 하찮은 것들, 소자들과는 함께하지 마세요. 아주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6천명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는 다 포기하고 낙청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반대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공권력을 의지해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왔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율법학자라는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는 성경을 필상할 수 있고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신앙적으로나 이 영적으로 무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형편은 그렇지만 저들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저 잘났다고 우월감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점수 매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 하나님 나라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잉여인간들입니다. 멀리하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이었을 때에 효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제가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한 20명 우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 베이스에 저 친구 음치거든요. 쓸모없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제가 음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 면담을 했더니 자기 못하는 건 알지만은 성가대 하고 싶대요. 악보랑 가운이랑 이런 거 섬길 테니까 제발 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독특한 창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절대 음치가 안 되도록. 여러분, 구어 창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구어 창법을 가르쳐 주면서 넌 노래할 때 입으로만 노래해라. 숨소리만 내도 괜찮지만 목소리는 내지 마라. 입만 뻥긋뻥긋하고 서 있으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 친구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청년은 3개월이 못 돼서 창량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악보로 가운으로 그걸 정리하면서 섬기던 그 청년은 지금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성가대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너희들 마음으로 사람을 나누고 입술로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마음 가져라. 너희들이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없다고 평가하는 소자들, 이런 양 하나 찾았을 때 오히려 동네 사람들 조정해서 기뻐하며 잔치, 그러하게 동네 사람들과 기뻐하는 이 목자의 모습은 하늘나라에 한 영혼이 들어왔다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잔치 벌이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생각할 때,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요, 교회가 좀 약하고 힘들 때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능력 있고 좀 도움 줄 만한 힘 있는 성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야, 그런 기도 그만해. 듣기 싫다. 교회는 교회에 도움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도와줄 어려운 사람, 소자를 찾으면서 기도해야지.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말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라 말하지.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친구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로 살아가면서도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의 척도, 사랑하는 척도를 재면서도 살아가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 이거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뭐 처음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던 것은 뭐 그 말이 아니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인 우리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과거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매파와 비둘기파.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죠. 강경파는 산마이로부터 시작이 됐고 온건파는 힐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힐렐은 바울의 스승, 가말리알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결국 이 강경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온건파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우리의 이웃이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웃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두고서 서로 옳다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돈 한 푼 주십시오 하는 노숙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봅니다. 이웃은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누가 너희 이웃이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과연 누구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면은 그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목에 연자맷돌 매달고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야단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화목 아래 이 히에라폴리스가 왜 2세기, 3세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는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야외 온천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거기에 가서 별장을 짓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찜질방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치료받는 아주 부유한 귀족들도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행여자와 죄인들, 이런 소외된 소자들, 환자들이 히에라폴리스에 가서 온천물에 몸 담그면 병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만 듣고 사방에서 빈손으로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 사람 가난한데 돈도 없지, 일할 데도 없지, 치료도 못 받지, 그러고 앉아 있으니 먹을 것도 없고 갈 처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굶어서 죽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경우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악한 환자들, 가난한 병자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교회 꾸스리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국이 어떤 시국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국이었어요. 자, 병 고치러 왔던 귀족들이, 로마 귀족들이 그게 보기에 참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너희 정체 드러내면 죽을 거의 뻔한데 왜 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냐? 그것도 저 쓸데없는 소자들 살리겠다고 왜 나왔느냐? 그때 성도들은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떤 사람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 치자. 참 대견하구나. 그런데 왜 너희들은 시간과 돈을 저들을 위해서 쓰느냐? 돈 벌기가 그렇게 쉽다더냐?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그 나이 든 사람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도 기울어져 가고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리는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 사람들의 대답하는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변방에 불과한 이 가나안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종교가 이제 이 로마 귀족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글귀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들, 자신을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소자를 돕는 데 쓰라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희망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면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마음을 열고 소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귀족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여태껏 살아온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거 우리 가문에서 나로서 끝내도록 하자. 이제 너희들부터라도 생명의 길로 나가라.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시간 중에 여러분 제일 늙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간에 저도요, 제 인생 중에 이 시간, 이 순간이 제일 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젊은 남은 시간, 이 남은 인생의 시간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모카레 히라폴리스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헌신하는 그 순간 시국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쁘다고 말하는 우리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고 소자, 작은 자, 이 세상의 어떤 자도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관통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소자를 아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성공에 눈멀게 하시고 히에라폴리스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힘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는 양 하나 찾기 원하는 목자처럼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서 교회와 성도를 키우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